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있는 찬 믿음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행함이 있는 찬 믿음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네 가지 예를 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15절에서 17절에 형제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며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는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20절에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떤다고 하시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도 죽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순종함으로 참믿음을 증거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고 계시고요. 이어오는 25절에서 26절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로 죽기를 무릅쓰고 형제를 대접함으로 행함이 있는 참믿음을 증거한 라합의 예를 드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0절까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도 때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21절에서 26절까지 참 믿음을 증거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예를, 참믿음의 예를 주실 때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주시는 것이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과 라합은 구약에서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 믿음의 선조라고도 말하고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아버지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자손들. 이렇게 여겨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방인이었고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야고보서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이 증거한 믿음에서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증거하여 천국에 속한 한 가족이었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절대 가족일 수 없는 자들, 세상적으로는 절대 한 백성으로 될 수 없는, 한 형제 자매로 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증거한 한 믿음으로 천국에 속한 한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큰 차별이 있었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지만 천국에 속한 한 형제 자매였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달라도요, 우리에게 같은 것이 있어요. 믿음이 같아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같고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같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같아요. 믿음이 같다는 것은 이 영원한 현실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이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맺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원한 현실이 믿음이 같다는 것으로 증거되고 이 믿음이 같은 걸로 세상적인 모든 차별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만 보면은요, 너와 내가 너무나 다르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없는 걸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깨지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같다는 것, 그것도 영원한 현실에서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욱 하나됨을 지키는 걸로 가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되게 하신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특별히 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하나됨을 지키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 너무나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깨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라합도 하나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다를지라도 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거든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먼저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증거한 참믿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행위를 더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는데 그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었다는 거죠.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씨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를 심어준 자들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없으면 그 씨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실 두 가지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고 행함이 있는 참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먼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행함의 열매로 확인된 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는 거죠.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지금 야고보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23절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건데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부터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런데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뭇별 같은 복수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며 한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5절에서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는 거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손이 누구였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5장 15절에 내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제라라는 단어예요. 제라. 영어로 하면 offspring, 후손이라고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15장에서 복수로 쓰여져 있지 않고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한 자손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앞에 하늘의 별들은 복수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들도 이럴 거야. 그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는 한 자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손이 그리스도였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구원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구약에서도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들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키는 참 이스라엘.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저와 여러분이 나오게 될 그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요. 자기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이 자손이라고 쓰여진 단어, offspring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먼저 쓰여진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 타락한 후에 구원자를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시는데 거기에 쓰여진 후손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예요. offspring,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올 텐데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네 후손으로 오실 거야. 단순히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 얻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생겨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장차 오실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의도, 원래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랬다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을 행하거나 뭐 할례를 받았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선한 행위를 한게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걸 먼저 알려주세요, 야고보서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행함으로 그에게 주신 믿음이 함께 일하고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성도의 삶에는 이것이 꼭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을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받게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일까, 순전한 믿음인가를 증거하게 하시는 시간을 꼭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특별한 사건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함인가, 그가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어떤 행함으로 증거하게 하셨는가. 21절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하신 그 행함,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생각할 때에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요. 그냥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으로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디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다 자기들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선한 삶잘 살자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열매의 행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세상적으로 하면은요, 미친 짓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맹신이에요. 광신이라고요. 아니, 아들까지 바쳐? 뭐 그런 하나님이 있고 아들까지 바쳐서 자기 믿음을 증거해? 세상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그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의 첫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믿는 자기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자녀들이 시련의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나중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어요. 그걸 나중에 끝에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외아들까지 바치는 맹목적인 순종, 아들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 이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 순종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순종을 통해 야 내가 아들까지 바쳤으니 하며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더 큰 상이나 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쳤는데 무슨 상을 기대하거나 복을 기대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눈먼 믿음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뒷부분으로 계속하면 지혜를 말씀하세요. 지혜로 했대요. 지혜가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믿는 참믿음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앞서 창세기 15장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증거하게 하셨다. 이 두 사건을 연결하고 계세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믿노라 하고 믿음을 주셨지만 시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도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길을 가게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신실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정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때,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잠깐 믿음을 저버리고 누구죠?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어야 언약 축복의 기업을 이을 참 아들이라고 하셨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늘의 뭇별과도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그 아들을 통해 보낼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0세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직 권능과 은혜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얻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을 하였더라. 얼마나 기쁘면 항상 웃었고 잔치를 베풀고 넘치는 사랑을 이 외아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걸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가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을 거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직 이삭이 장가도 안 갔고 후손도 없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시험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약속을 이뤄주시려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백세 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아들, 은혜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후손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인데 왜 갑자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갔고 자식도 없는데.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통해 한 자손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늘의 뭇별과도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올 거야. 장차 그 이삭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영원한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깨시려는 건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말만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쟁을 했다거나 머리를 굴렸다거나 도망치려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저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뭐 더 큰 상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바쳤습니다 순종한 것도 아니라 그가 믿음 바를 따라 행하였다. 즉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을 순종의 행함으로 증거했다고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 앞에 말씀하신 마귀의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마귀의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은요,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려주세요. 행함으로 증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설명해 주실 때 다 보세요. 믿음의 그 성도들이 증거한 행함으로 보여주시지 다른 것으로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증거한 자들의 행함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믿었고 그들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행함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같은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독생자를 드렸다.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그의 참 믿음으로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십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히 자기 독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과 같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수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믿음임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신 또 하나의 다른 현실이 있어요. 왜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의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행함으로 증거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가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세요. 그것이 뭘까요? 참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행함이나 순종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19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가리켜 19절에 비유컨대라는 말씀을 하세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 비유컨대라는 말의 뜻은요, 한글 번역에는 비유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영어로 보면은 figuratively, 그리고 원어로 보면은 그 사건은 모형과 예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형과 예표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죠.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9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약에서 이 땅의 장막,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런데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었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예요. 어디의 것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참것의, 하늘 성전,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림자, 예표였다는 거죠. 그 실체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그 이삭이 죽은 것에서 다시 살림을 받는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도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침으로 가르쳤던 실체는 장차 하나님도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번제물로 바치실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실체는요, 다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십자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았다.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였다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증거했고, 그 아들로 바쳐지고 다시 살아가게 될 이삭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증거한 삶을 통해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더 굳게 붙들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제도 우리 교회 안에 투병하시며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을 굳게 하며 그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 계시는 성도님들을 한번 보세요. 그 믿음이 참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시간이죠. 오히려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참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누구 영광이 보이세요? 예수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시 그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믿음이 하는 일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23절 뒷부분에 이 믿음이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현실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믿음을 증거한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친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단순히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만 한 것이었다면은요, 종이라고 부르지 친구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친구라고 부를까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시며 친구의 교제를 나누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며 친구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감히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십자가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마치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자기 독자를 바치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까지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들 바쳐라. 종이었다면 아유 하나님이 하나니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라면 장차 하나님도 자기 독자를 바치실 그 마음을 아브라함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독자를 바치실 그 마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마귀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이 또 다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도 말씀의 지식은 있어도 관계가 없고 순종이나 행함이 없는데 왜?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나누는 마음의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맺고 순종과 행함의 열매를 맺는데 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나누는 마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감사와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세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계속해서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다가왔을 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며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와 아들 이삭만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은요, I'll be back이 아니에요. 이삭은 바치고 나 혼자 돌아올 게가 아니에요. We will come back. 나와 이삭이 다 함께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아들도 함께 돌아오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시어 이삭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하는 번제물로 마련하신 수양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예표와 그림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이 확실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중간 부분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고 닮아있지 않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독자를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 크신 사랑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함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교제를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교제 속에서 우리도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교제를 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히 아끼시는 독생자를 바치셨으므로 이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바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먼저 우리 형제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아니에요. 관계가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마음의 교제가 있는 참 믿음이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생명이 있으면 숨을 쉬듯이 믿음이 있으면 그 열매로 나오는 행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삶은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거쳐가는 길이죠. 시련의 길을 갈 때에 그 시간이 우리가 우리의 참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믿음을 주신 것은 친구의 교제, 마음의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나요? 이 말씀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요? 아니면 그냥 좋은 지식을 얻고 있는 건가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 마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에서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삶에서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지혜를 더욱 아는 것에서 자라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선한 열매를 맺는 행함으로 우리의 참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더욱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 마음의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힘 넘버 459 누가 주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